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어둠을 밝혀줍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비추어준다는 것은 등대와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등대가 이렇게 빛을 밝히는 것은 이곳에는 암초가 있다. 또 동시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길을 확인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가르지 못한다면 그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 동시에 빛을 볼 수 없다면 그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볼 수 없다면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세상을 지었는데 빛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두움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경험하는 고통이 뭡니까? 바로 죽음을 앞에 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을 것과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것 같은 상황, 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 지어서 그런가? 내 죄 때문에 그런구나. 제 개인적으로 심하게 아파진 본 적은 없습니다. 수술한 적도 없고. 근데 제 아내가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게 되었어요. 너무 사춘기를 심하게 겪게 되니까 아 내가 죄 지어서 그런가?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사춘기를 하는 것 아닌가? 막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저건 분명히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일까?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치실까?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또 동시에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한테는 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정도 되면은 뭐 벌을 주어야 되지 않아요? 막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둠과 같은 현실 앞에서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죄와 연결 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질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멀쩡한 것을 보면 나는 저 사람만큼은 저 부모만큼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죠? 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그 원인을 이해하게 하고 그건 분명히 죄야, 누구 죄일까 막 그렇게 수근수근하고 지금까지 정죄해 왔단 말이에요. 이 맹인이 성인입니다. 최소 20년 이상 산 거예요. 그 부모가, 그 부모들이, 그 당사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을 보지 못해요. 이러한 것은 분명히 큰 죄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닐 확률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실 앞에서 내 자신을 이미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솔직히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남의 이야기할 때는 참 말하기 쉬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러한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한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뭐 그 찬양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나쁜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한 것보다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찬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어? 은성 씨도 그 찬양을 좋아하네. 자기가 경비와 찬양 훈련 받을 때에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그러니까 철야 기도 드리고서 금요 철야 기도 드리고서 토요일 아침 일찍 경비와 찬양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할 때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의 어떤 상황 앞에 그 부모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너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가서 씻으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순종했겠죠.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대책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경우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이 맹인을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것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강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어둠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셀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모든 것이 환하게 뚫리고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해 주셨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빛에 둘러싸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근데 여기서 잘 알아들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나에게 너무나 환한 빛이 있는데 아직도 그 주변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는 빛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그 어둠 가운데에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먼저 빛으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동시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복을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항 연합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번거롭게 하지 않고 뭐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붙여주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하지 않고도 분명히 이 맹인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맹인이 지금 어떠한 곳에 있는지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셨고 이 사람이 씻고 왔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너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냐? 너 어떻게 보게 되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후에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리더들에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맹인이 보게 되었어요. 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딱 듣는 과정 가운데에 진흙을 이겼다.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뱉은 그 흙을 퍼가지고 손으로 반죽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정말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고 그것을 막 기뻐하고 눈뜬 것을 보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딱 듣는 와중에 어? 안식일을 어겼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네. 라고 하면서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9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반죽을 했다고, 사람이 고쳐졌는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데리고 와서 신문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 기쁘고 즐거운 그 분위기가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것은 거짓 예언자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겠냐,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둘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룹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부모들까지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부모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잘 모르겠다. 누가 고쳤는지 잘 모르겠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분명한데 지금은 본다. 그런데 나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부모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말을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랬어요. 출교당할까 봐, 쫓겨날까 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안식일을 어기면 첫 번째,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그게 좀 부족해요. 그러면 30일 동안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30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완전히 출교해버립니다. 출교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회당과 접촉할 수 없게,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단순히 회당에만 못 들어가는 겁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당사자에게,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억지를 부리는 건데 이게 어둠의 방법들이에요. 진리를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그 입을 막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인 줄 아니까 너는 나도 예수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그러면은 우리가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의 방법인 거예요. 진리를 어둠으로 막 둘러싸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빛이면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어둠 속으로 그냥 빛이 확 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 두 번째는 뭐냐? 편을 가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어요. 너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더 먼저 있었고 모세가 더 큰 자니까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얘기하고 모세가 기록한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그리고 다 시끄러우니까 나는 그리스도야, 예수 중심이라는 말이 참 좋은 건데 요즘은 예수 중심이라는 그 말도 분열되고 싸우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막 사람들을 하나로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약점이 아닌 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옛날의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약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약점이라고 얘기하고 그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그랬어요. 너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 너가 맹인으로 태어난 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고침을 받았어요. 눈이 떠졌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이면서 바리새인인 우리들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냐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분명한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둠이 지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쉽게 포기할까요? 아니면 더 발악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지 꺾어버리려고, 이겨보려고 막 군대 귀신들이 데려가가지고 막 같이 더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엄청난 공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맹인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12절까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13절부터는 이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하고 막 그런 거예요. 38절까지 얼마나 많은 협박, 얼마나 많은 회유, 그 부모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믿나이다 하고 그냥 탁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막 말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어두움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두움하고 이야기해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에 들어왔으면 그 빛만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붙잡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